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수약의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 이 독일 속담이 있는데 독일 속담에 Endes gut, alles gut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이 무슨 끝이 좋으면 다 좋다 이 말입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 이렇게 오늘 마무리를 잘하면 또 모든 부분이 더 은혜롭고 복될 것 같습니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3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큰 그림을 그려놓으셨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구원을 받을 때 구원을 받자마자 하나님은 그에게 큰 그림을 그려놓으신 걸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에게 알려줬는데 우리가 깨닫든 못 깨닫든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큰 그림을 그려놓으셨고 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주님 안에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는 섭리 안에 두셨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이 어떤 인생이든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은 아침이 되게 하시고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어제 저녁에는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새로운 피조물 가운데 육신적인 새로운 피조물은 없다고 했죠? 좀 육신적으로 보이는 사람은 있죠? 왜요? 흙이 좀 묻어 있어가지고 좀 육신이 좀 묻어 있어서 그렇지 실제 우리의 속은 새로운 피조물로 영원히 온전케 했으며 영원히 거룩하게 했으며 영원히 신령하게 해놨는데 영원히 의롭냐고 하면 의롭다고 할 수 있고 거룩하냐고 하면 거룩하다고 할 수 있는데 한 가지 못하는 게 있었죠. 신령하냐 하면은 에이 내가 무슨 신령해 난 육신적인데 난 부족한데 늘 그러고 살아왔죠. 예, 그게 우리 심홍섭 전사님처럼 술주정뱅이는 아니었고 알코올 중독은 아니었지만은 알코올 중독자는 아니에요. 여러분은 어디에 중독됐는지 압니까? 육신 중독자. 육신에 중독돼가지고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난 늘 육신적인 사람이야. 그래서 신령해지려고 애쓰고 영적인 사람이 되려고 애썼지 이미 나는 신령한 사람이구나 하는 그 믿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이제 여러분 마음에 의롭다는 믿음뿐만 아니라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다, 온전하다, 신령하다는 믿음을 갖고 믿음의 싸움을 싸워나가는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사단이 여러분에게 어떤 생각을 넣어줘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는 온전케 됐을 뿐만 아니라 신령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신령한 자가 됐으면 신령한 걸 좋아하겠어요? 육신적인 걸 좋아하겠어요? 예, 신령한 걸 좋아하는 사람이 됐어요. 이미. 그 신령한 걸 정말 좋아합니까? 예. 그건 여러분이 느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 나는 신령한 걸 좋아하는 사람이 이미 됐구나 하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태국에 마약사범들 교육을 하러 갔었습니다. 세 군데 마약사범 그 수용소가 있는데 마약 학교가 있습니다. 태국에 마약 학교가 있는데 이 태국의 마약 학교는 군부대 안에 마약 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군인들처럼 이 마약 사범들을 마약 학교에서 이 사람들을 교육하고 관리를 하는데 머리도 딱 짧게 이렇게 밀고 강연 듣는데 딱 앉아서 이렇게 탁 정자세로 해서 강연을 들어요. 그리고 뭐 일어나서 화장실 가고 싶다고 돌아다니고 이렇게 할 수가 없고 딱 손을 딱 들어요. 그럼 거기 감독하는 사람이 왜 하고 이제 물어보면 아 화장실 가도 갔다 오라 하면 가고 있어 그러면 그냥 또 그대로 있어요. 이런 마약 학교가 있어요. 그다음 이 마약 사범들을 수용하는 교도소가 또 있어요. 그 마약 학교에서 이제 안 되고 계속해서 마약하는 사람을 마약 교도소에 보내는데 그 다음에는 이 마약이 완전히 찌들어 가지고 벗어나지 못하고 완전히 이 병들어 있는 사람을 치료하는 마약 치유센터, 치료센터가 있어요. 이렇게 세 군데 마약 사범들을 관리하는 그런 시설들이 있는데 그 세 군데를 다 가서 강연을 하면서 아, 이 태국도 앞으로 마약 사범들 교육하는데 굉장히 이 일을 펼쳐가기 좋은 나라인 거예요. 필리핀에 이제 일들을 만들어 가고 있는데 태국에도 또 이 일들을 만들면은 그 나라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이제 일들이 만들어지겠는 거예요. 근데 또 더 좋은 건 뭐냐면 태국은 그래도 좀 잘 사는 나라에 속하는데 이 태국에서는 제가 제안을 안 했는데도 세 군데 간데 세 군데 다 그쪽에서 제안을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약 학교에 갔을 때 그 마약 학교에 관리하는 관리자들에게 이런 마인드 교육을 강사 훈련을 받게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교도소에 갔을 때 교도관들을 위해서 이 강사 훈련을 받게 해달라고 마약 치유센터에 갔을 때 그 마약 치유센터의 그 중독자 치유센터입니다. 마약, 알코올, 뭐 약물 중독 거기에 관리하는 사람들이 700명이 있는데 200명씩 교대로 우리가 이 강사 훈련을 받고 싶다. 근데 더 감사한 건 세 군데 다 우리가 돈을 내고 이 강사 훈련을 받겠다고 하더라고요. 아, 태국에 가면 아주 이제 앞으로 할 일들이 많은데 세계 어디에 가도 그렇게 자기들이 직접 돈을 낼 테니까 이 강사 훈련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데가 잘 없는데 태국에서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태국 예배당 짓느라고 센터를 큰 센터를 짓느라고 그 일을 좀 뒤로 밀어놓고 선교사님 이제 센터가 다 지어졌는데 이번 월드캠프 때 만나서 저 선교사님 이제 태국의 그 마약 사범들 교육 진행하셔야 하니까 아, 예, 알겠다면서 이제 진행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 이제 곳곳마다 일들이 만들어지는 일들을 보면 일을 만들어가면은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 우리에게 큰 그림을 그려놓으시고 우리에게 이제 그걸 어떻게 요리하는지 요리하는 법을 가르치고 싶어하는 거예요. 여기 우리 자매님들 요리하실 줄 알죠? 예. 우리 형제님들 요리하실 줄 압니까? 예. 아는 분이 별로 없는데 예 하는 분은 저는 애처갑니다. 이렇게. 아, 내지는 공처갑니다. 이렇게 이제 아내에게 구박받고 사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요리를 할 줄 안다고 하는데 저는 요리를 할 줄 몰라요. 제가 할 줄 아는 것은 라면 끓이는 것하고 계란 후라이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몰라요 보면은. 그래서 때로 이제 제 아내가 집에 없으면 제가 냉장고 문을 열어보고 뭐 먹을 것 없나 하고 열어보고. 별 먹을 것 없네 하고 이렇게 닫아요 보면은 냉동실 문은 안 열어봐요. 왜? 냉동실 문을 열어서 재료가 있어봐야 소용이 없어. 근데 여기 우리 부인 자매님들은 냉동실 문을 딱 열어보고 오 맛있는 거 많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재료를 보면 사실 저희 교회에는 맛있는 게 전국 교회 중에서 맛있는 게 제일 많은 교회예요. 왜냐? 여러분 합창단 숙소가 혹시 어딘지 압니까? 아 어디예요? 예, 인천. 100명이 넘는 합창단이 늘 들어갔다 나갔다 하니까 저희 교회는 합창단 뭐 100명이든 150명이든 언제든지 무슨 요리든지 해낼 수 있습니다. 뭐 삼겹살 구워준다. 그러면 150명 불판 해가지고 바로 구워줄 수 있고, 뭐 전골을 해준다. 그러면 그 인원 다 전골 해줄 수 있는 전골 냄비와 블루스타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것만 아니고 냉장고 안에는 이제 이 이제 재료들, 그래서 야채 창고에 아니면 냉동 창고에 온갖 재료가 다 들어있습니다. 웬만한 음식은 담아내, 식당보다도 훨씬 큽니다. 웬만한 식당에서 그만큼 큰 부식 창고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근데 저는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내려가지도 않아요. 냉동고에 가득히 음식 재료가 들어있고 저온 창고에 가득히 들어있어도 내려가 볼 필요도 없어요. 제가 요리를 할 줄 모르는데. 만약 제가 요리를 잘하면 어떻게 할까요? 예? 가서 한번 씩 열어보면은, 이야, 이렇게 많은 재료가 있는데 뭐 뭐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식당보다도. 그래서 저희는 한식, 중식, 양식 다 만들어냅니다. 왜? 러시아 분들이 오시니까 또 양식도 이게 만들어내야 됩니다. 보면은. 뭐든지 다 만들어낼 수 있는데 저는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왜요? 요리를 할 줄 모르니까.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재료를 다 줬어요. 요리하는 법을 배우면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데 이 영적으로 요리를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그걸 안 배우고 살아왔는 거예요. 박 목사님은 아주 유명한 요리사예요. 뭐든지 막 다 만들어내는데, 여러분 혹시 TV에 냉장고를 부탁해 하는 그런 프로그램 보셨어요? 예. 그 저는 뭐 자세히 안 봐서 모르겠는데, 뭐 연예인이나 탤런트 집에 가서 냉장고 열어가 그 있는 재료 가지고 뭐 음식 만드는 뭐 이런 걸 한다면서요. 근데 요즘은 아니대요. 냉장고를 통째로 가져온다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 집 냉장고를 가져와 가지고 자, 여기 있는 이 재료를 가지고 누가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내느냐. 그 여러분 그 요리사들은 별 재료 없어도 맛있게 음식을 만들어내죠. 근데 지금은 사실 초창기에 목사님은 우리 선교에 아무 기반 없이 정말 어떻게 보면 아무 재료 없는 가운데서 이만큼의 일들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사역자들은 지금 이런 기반에 목사님과 같이 요리를 할 줄 안다면 얼마나 엄청난 일들을 해나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참 교만하고 거만해가 제대로 안 배웠었어요. 마음을 돌이키고 배워보니까 이 안에 엄청난 것이 있고, 자, 이건 사역자뿐만 아니라 형제 자매님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형제 자매님들도 교회 안에서 이제 이런 영적인 요리하는 법을 배워보니까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걸 주셨는데 요리를 할 줄 모르는 사람 눈에 보일 때는 아무것도 없어 보이고 재미없어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이 안에 정말 우리 인생을 다 바쳐서 온 마음을 바쳐서 이 주의 일에 복음의 일에 뛰어들어도 아깝지 않을 만큼 너무너무 재밌는 일들을 많이 주셨어요. 음식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태국에 가서 교도소에서 마인드 강의를 해주고 나니까 교도소 소장님이 너무 고마워하면서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온 사람들 다 식사를 다 대접하고 싶대요. 단기 선교사들 공연한다고 같이 갔었고 여러 팀이 같이 갔었는데 그때 한 20명쯤 넘었는가 우리 일행이. 그러면서 다 식사 대접을 해주겠다고 하는데 태국의 김학철 선교사님 인상을 보니까 별로 고마워 안 해요. 좀 난감해하는 표정을 짓는 거예요. 왜일까요? 자, 이 교도소 소장님이 여기 있는 분들 다 식사 대접하겠다 할 때 뭘 사줄까요? 태국 음식을 사주겠죠. 태국 전통 음식을 사줄 거 아니에요. 태국 목사님이, 김학철 목사님이 약간 좀 고민스러워하는 게 뭐냐면은 이 태국 음식에 전통 태국 음식에 강한 향신료가 들어 있는데 대부분 한국 사람들이 그걸 잘 못 먹더래요. 그래서 걱정을 하는데 자, 그러면 식당에 가서 주문을 누가 할까요? 우리가 해요. 그쪽에서요. 그쪽에서 대접하니 그쪽에서 주문하는 거대로 우리는 얻어먹는 거죠. 그죠? 대접받는 거잖아요. 근데 선교사님이 그 현지 사역자한테 뭘 주문하는가 바라고 그거 주문하는가 안 하는가 바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태국 음식 중에 한국 사람들이 좀 먹을 만한 그걸 뭐 볶음밥 비슷한 뭐 그런 건데 그거라도 있어야 이제 밥을 먹지 싶으니까 그걸 주문하는가 안 하는가 보라고 막 신경을 쓰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태국 음식이 딱 나왔는데 제가 그 음식을 먹으면 너무 맛있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태국 선교사님한테 따졌어요. 저 태국 김학철 선교사님, 샤브샤브가 태국 음식입니까? 아니요. 그들은. 근데 왜 맨날 샤브샤브만 사줍니까? 태국 가면 딱 코스가 있어요. NK 가가지고 백화점 가가지고 샤브샤브 사주는데 아니 그동안 왜 이 맛있는 태국 음식은 안 주고 맨날 샤브샤브만 사줬습니까? 참 태국 음식을 잘 다른 분들은 못 드시던데요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자, 여러분 태국 사람들이 태국 음식을 먹으면은 태국 음식을 좋아하고 맛있을까요? 맛없을까요? 맛있죠. 그럼 베트남 음식은 어떨까요? 베트남 사람들이 베트남 음식을 좋아하고 베트남 음식을 맛있다고 하겠죠. 그럼 인도 사람들은요? 인도 음식이 맛있다고 하겠죠. 자, 그럼 한국 사람들은요? 자, 한국 사람들 중에 안 먹어본 사람들은 맛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맛을 먹어서 맛이 들린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식당을 찾아가요, 안 가요? 태국 식당을 찾아가는 거예요. 베트남 쌀국수를 먹으러 가는 거예요. 인도 음식을 먹으러 가는 거예요. 왜? 왜 그럴까요? 이제 맛이 들렸다고 하죠, 그죠? 자, 그 맛이 들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맛의 진가를 알게 됐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 두 번 이제 먹어보면서 그 맛이 들리는데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냥 맛만 본 사람은 맛없다고 이야기하겠죠. 그렇죠? 영적인 세계도 그런 거예요. 영적인 세계도 여러분은 자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태국 음식에 길들여지면 베트남 음식에 길들여지면 다 베트남 음식을 좋아하고 태국 음식을 좋아할 사람들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그것처럼 여러분은 영적인 것을 좋아할 사람들이에요. 이미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알겠어요? 아니, 지금 내가 육신적이고 육신적인 것을 좋아하는 것은 한국에 태어나서 한국 음식이 좋고 다른 나라 음식은 안 먹어봐서 싫어하는 것처럼 그 맛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저 뒤에 우리 아프리카에서 온 분들 지금쯤 되면 이제 한국 음식에 길들여졌을까 안 들었을까요? 한국 음식을 잘 드실까요? 못 드실까요? 어떻게 알아요? 저 뒤에 우리 아프리카에서 온 분들 한국 음식 맛있습니까? 예.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크게 잘해 주셔가지고. 한국 음식 좋아한다고 하죠? 예. 자, 여러분이 영적인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내가 느끼기에 영적인 거, 성경 읽으면 잠만 오고, 뭐 신앙하려면 피곤하고 힘들고 부담스럽고 그게 여러분의 본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미 영적인 것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아멘? 예, 좋아질 때를 기다려야 되는 게 아니에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한 번, 두 번 맛을 보면 그걸 즐기게, 그 나라 음식을 즐기게 돼 있는 것처럼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은. 자,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영적인 세계를 가르치는데 사실은 우리가 제대로 안 배워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비행 조종사가 반드시 터득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계기 비행을 하는 법을 터득을 해야 됩니다. 그 비행기가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아무것도 안 보여도 또 안개 속으로 들어가서 앞이 안 보여도 비행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고 깜깜한 밤에 비행을 하는데 지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여러분 자동차 운전하는데 헤드라이트 불이 안 들어오면 밤에 운전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비행기는요 앞에 헤드라이트 켜고 조종합니까? 없죠. 예, 깜깜한 밤에도 운항을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건 그 조종사들은 계기 비행을 할 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근데 미국이나 이런 나라에 가면은 경비행기 조종사들이 있습니다. 자기 자가용 비행기를 운전하는 거예요. 경비행기 조종사들은 조종 면허를 시험을 봐서 우리나라 운전 면허 시험을 합격하면 운전할 수 있는 것처럼 경비행기 조종 면허를 터득하면은 취득하면은 자기 개인 경비행기를 몰 수 있어요. 자, 근데 그런 비행기들이 사고가 잘 나요. 대부분 사고가 나는 경우가 보면은 계기 비행을 할 줄 몰라서 일어나는 사고가 많습니다. 자, 경비행기 조종을 하다가 늘 날씨 좋은 날 그냥 안전하게 이렇게 운전하다 급한 일이 있어서 안개가 끼고 구름이 끼었는데 어쩔 수 없이 운항을 해야 되는데 비행기가 구름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이게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 옆으로 기울어졌는지 그게 구분이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비행기 사고 난 그 블랙박스를 가지고 거기에 녹음된 조종사의 어떤 그 음성을 들어보면은 이제 비행기가 구름 속에 들어가거나 안개 속에 들어가 막 다급하게 관제탑을 찾는 거예요. 관제탑하고 교신하는 내용에서 자, 당신이 계기비행을 배우지 않았느냐. 그래, 내가 계기비행 그 시간을 이수했다. 그러나 나 지금 계기비행을 터득을 못했다. 그러면 관제탑에서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 계기비행 시간을 이수했지 자기 생명을 위하여 그걸 터득하지는 못한 거예요. 또 어떤 그 녹음된 메시지를 들어보면 어떤 사람이 경비행기 조종을 하는데 구름 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막 다급하게 관제탑을 찾는데 막 당황을 해가지고 이제 막 빠른 속도로 비행기는 날고 있지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지 다급하게 관제탑 막 교신을 하는데 그 교신 내용 가운데 그래서 관제탑에서 이 사람에게 침착하게 계기판을 보고 비행기를 수평으로 유지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비행기가 뒤집혀버렸어. 그러니까 막 계기가 막 빙빙 돌면서 막 지금 어디가 지금 수평이 이래도 수평이 안 되고 저래도 수평이 안 되고 막 당황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다행히 이 사람이 비행기를 이제 수평으로 잡고 그 구름 속에서 벗어났어요. 살았어요, 보면은. 그 다음날 이 사람이 비행을 하려고 관제탑에 비행 허가를 얻었는데 비행기 그 고유 번호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관제탑이 얘기해요. 아니, 어제 당신 그, 교신한 사람 아니냐고 도와달라고 하니까 맞다고. 오늘 또 비행하냐고. 그렇다고. 그 죽다가 살아난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면 이 조종사들이 계기 비행을 터득한다는 것은 생명과 같은 것이죠. 그죠? 이건 면허 시험 통과를 위해서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배워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생명을 위해서 터득해야 될 부분이란 말입니다. 근데 제대로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가다가 사고가 나는 거예요. 제대로 배우면은 안전하게 비행을 하라고 그걸 가르치는데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은 계기비행을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 사고가 나겠죠. 그죠? 여러분 신앙에도 사실은 이 신앙의 기본에 충실해서 제대로 배우면은 신앙은 굉장히 안전하고 복된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게 그래요. 저희들 인천교회에서 이제 복음의 일들을 하면서 여러 가지 새로운 많은 일들을 해봤습니다. 가정 집회도 하고 마인드 집회도 하고 또 마인드 힐링 콘서트도 하고 연극 힐링 콘서트도 하고 뭐 구역별 집회도 하고 지역별 집회도 하고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근데 지난 몇 년 동안 제일 사람들이 많이 연결되고 제일 많이 구원을 받은 게 언젠가 하고 보니까 그게 2013년도에 성경 공부를 할 때였습니다. 박무사님께서 대전도 집회를 앞두고 전도 훈련반을 하면서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하십시오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붙들고 성경 공부를 하십시오. 그래서 성경 공부할 사람은 집에 아이들 데리고라도 성경 공부하고 없으면 사진보고라도 하고 없으면 벽보고라도 하십시오. 자, 그 정도로 목사님은 누구든지 성경 공부를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그때 이제 성경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강남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시작해서 50군데, 100군데, 150군데 늘어나는 거예요. 자, 목사님 그리고 해외 갔다 오셨는데 그 당시 이제 부사역자로 있었던 임 목사님이 박 목사님이 보고를 했어요. 성경 공부가 많이 늘었다고 이제 보고를 한 거예요. 150군데가 됐으니까. 저도 이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역시 강남교회구나. 저희는 그때 한 10군데 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근데 목사님께서 그 보고를 들으시고는 하나도 안 기뻐하시고 되려 많이 쳐다보시면서 아니 강남교회 성도가 몇 명인데 왜 150군데만 하냐. 다 해야지. 그 이야기를 그 전해드렸는데 아 목사님 마음은 아 우리가 할 수 있는 곳에 성경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다 하길 바라구나. 저도 이제 목사님 마음을 받아서 성경 공부를 한다고 하고 있었는데 열대 군데 하고 있는데 그거는 목사님 마음을 받은 게 아니죠. 온 교인이 다 하는 걸 원하시구나. 그러면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하죠. 온 교인이 다 성경 공부해야 되면 성경 공부하십시오 하면은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예? 안 할 것 같은 거예요. 예, 하지만은 가서는 성경 공부를 안 할 것 같아. 온 교인이 다 성경 공부를 할 것 같이 보였느냐, 안 할 것처럼 보이는. 그럼 어떻게 하면은 온 교인이 다 성경 공부를 하게 할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제가 온 교인이 다 성경 공부를 하려면은 커피 한 잔만 해도 내 마음에서 성경 공부라고 믿으면 성경 공부다. 그렇게 이제 가르쳐 줬어요. 형제자매님들 데려 반문을 하는, 아니, 그러면 목사님 성경 펴놓고 성경 이야기 안 해도 커피만 마셔도 됩니까? 됩니다. 진짜요? 아니, 진짜요. 옆집에 부침개만 구워 먹어도 성경 공부라고 믿으면 성경 공부라고. 그러니까 그거야 쉽지. 그건 쉽죠? 여러분 직장에 가서 성경 공부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우리 형제님들. 누구나 다 성경 공부할 수 있겠죠? 예, 뭐 하면 돼요? 커피 한잔 합시다. 그거 못해요? 할 수 있죠? 그리고 뭐만 하면 돼요? 내 마음에서 성경 공부라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너무 신기한 것은 저 누구시 커피 한잔 합시다 하고 커피만 먹은 거예요. 마음에서 성경 공부라고 믿으면 성경 공부라고 했지. 난 오늘 성경 공부했다. 그 다음날 또 커피 한잔 합시다. 그 다음날도 커피 한잔 합시다. 한 3일쯤 되니까 자기가 성경 이야기를 하고 있더래. 그 믿으면 성경 공부가 된다니까요. 자, 그래서 저희 교회도 100군데, 200군데, 500군데, 700군데, 800군데 성경 공부가 늘어나는 거예요. 자, 그때 보니까 우리가 여러 행사를 하고 많은 일들을 했는데 그때 제일 구원을 많이 받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2019년, 6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 다시 기본으로 돌아갔습니다. 박 목사님 말씀한 대로 돌아가서 지난 5월 달에 인천 대전도 집회가 있었는데 이번 대전도 집회는 2013년도에 목사님이 말씀하신 성경 공부하라고 할 때 그때 사람들이 제일 많이 구원받고 연결됐는데 기본으로 돌아가자. 그 종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러고는 교회 특별한 행사를 안 했습니다. 뭐 주일학교나 실버 이쪽에서는 뭐 여러 행사를 했지만은 일반 형제 자매님들은 오로지 성경 공부에 매진을 했습니다. 저도 중간에 우리가 좀 이렇게 성경 공부도 하지만은 기존 우리가 해왔던 일들이 많은데 이것도 좀 해야 안 될까 싶지만은 이걸 한번 구분 지어 보기 위해서 정말 이 기본으로 돌아가서 성경 공부를 할 때 가장 많은 사람들이 전도되고 가장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는지를 이걸 이제 테스트하기 위해서 딴 걸 전혀 안 했습니다. 중간에 막 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절제를 하고 그 흔한 구역 집회도 이제 안 하고 오로지 그냥 성경 공부. 자,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하십시오. 그러니까 예전에 성경 공부를 하면서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믿음이 자랐기 때문에 지난번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성경 공부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근간에 몇 년 사이에 구원을 받은 분들은 이 이야기를 처음 듣는 거죠. 커피 한 잔만 해도 성경 공부라고 하니까 아니 진짜입니까? 목사님 커피 한 잔만 해도 성경 공부입니까? 하고 또 대묻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미 선배들이 그래 해봤잖아요. 그죠? 자, 그렇게 이제 성경 공부를 시작하니까 금세 성경 공부가 500군데, 1000군데, 1500군데 늘어나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그 몇 년 사이에 교회가 자랐죠. 형사님들 믿음이 자라고 교회를 자라니까 성경 공부하는 수가 이전에 비해서 막 배 이상 늘어나는 거예요. 자, 근데 재밌는 것이 커피 한 잔만 해도 성경 공부라고 하는 이게 성경의 근거가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성경 봤어요? 아, 근거가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이 재밌어요, 보면은. 찾아드릴까요? 예. 커피 한 잔만 해도 성경 공부라는 근거가, 에이, 목사님, 뭐 성경에 커피 이야기도 안 나오는데 그런 근거가 성경에 나옵니까? 나와요. 자, 사도행전을 찾아보십시오. 사도행전 8장을 찾으십시오. 8장 26절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이르되 일러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 있는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뇨? 대답하되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병거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자, 이게 이제 성경적인 근거예요. 맞아요? 아직도 잘 이해가 안 돼요? 에티오피아 커피가 유명하게 하지 뭐 커피 먹는 이야기 안 나오는데 병거 타고 가면서 뭐 커피 마셨나? 자, 여러분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그 신앙의 문제, 죄삼의 문제, 구원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면서도 성경을 읽으면서 지금 돌아가잖아요. 안 풀어져서. 그러면 이런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가까이 가봐야 알 거 아니에요. 자, 성령이 뭐라고 했어요? 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했죠. 가까이 가보니까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는 게 들리고 물어보니까 이런 걸 깨닫냐 물어보니까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자, 이래서 이제 복음을 전했죠. 그러면 커피 한잔 합시다 하고 가까이 가봐야 이 사람 마음에 어떤 고민이 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무슨 갈등이 있는지 알 거 아니에요. 이제 아시겠어요? 아, 그게 커피 한잔 합시다 하는 게, 자 우리 부침개 구웠으니까 먹으러 오세요 하는 게 아니면 들고 가서 먹든지 이게 가까이 가는 사도행전 8장의 이 근거구나. 가까이 가보니까 알지 멀찍이서 병거 타고 지나가면 무슨 고민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자, 그래서 복음을 전했죠.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는 허허해도 빚이 천장이라고 아이고 저렇게 사는 사람 무슨 걱정이 있으랴 남편 뭐 직장 좋지 남편 착실하지 뭐 뭔 염려 있고 뭔 염려가 있으랴 그러나 가까이 가보면 세상 사람들 속에 다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고 고통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인생에 공감을 줬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해서. 근데 마음에 멀찍이 멀리 그냥 마음을 안 나누고 사니까, 마음을 모르니까 멀찍이 사니까 모르지만은 가까이 다가가서 마음을 같이 나눠보면은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이 구원을 받도록 그 심령을 공곡했거나 어려움을 줬거나 문제를 줘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도록 해놓은 게 있단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가까이 가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커피 한잔 하자고 해봐야 되겠죠? 만나는 사람마다 부침개 먹자고 해야 되겠죠? 예. 부침개만이 아니라 메밀국수를 먹자고 하든지 뭐든지 가까이 가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가까이 가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 다음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사단이 교묘하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속여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자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만 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십시오 했습니다. 여러분 직접 복음을 전해 보십시오. 자 근데 제가 이걸 얼마나 형제 자매님들이 성경 공부를 하고 있고 그 중에 몇 퍼센트나 복음을 전하는가 통계를 한번 내봤습니다. 근데 제가 그 통계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야, 이 부분이 문제였구나.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우리 성교회가 성장하고 복음에 큰 진보가 오려면은 이 부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자, 올달에 올 말경에 이제 대전도 집회를 하는데 수양회가 끝나고 나서 성경 공부를 쭉 하면서 4월달까지 4월 말까지 약 1,500군데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성경 공부하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십시오 했어요. 근데 몇 퍼센트 복음을 전한지 압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몇 퍼센트 정도 복음을 전했을까요? 10%? 자, 여러분 복음을 전하십시오 했는데 5%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 다음 5월 말까지 복음을 대전도 집회 전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까 조금 늘었는데 12% 정도 복음을 전한 거예요. 저는 생각했을 때 한 적어도 대전도 집회 전까지는 30% 정도는 복음을 전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대전도 집회를 앞두고 복음을 전하긴 전했지만은 한 12% 정도 복음을 전한 거예요. 1,500명의 12% 정도면 한 180명 정도 됩니다. 그래도 그렇게 복음을 전했으니까 그 사람들을 집회 초청해 오고 구원받는 사람들은 늘어났어요. 근데 이제 수치적으로, 통계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적은 퍼센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자, 그래서 제가 형제 자매님들에게 성경 공부를 하는 사람에게 다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 사람의 마음 상태가 어떻든 아직 이 사람은 복음 들을 상태가 아니야. 나중에 복음을 전해야지. 이런 마음이 많잖아요. 그죠? 아직 복음 들을 상태가 아니야. 아직 멀어서.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다 전하라고 말씀을 전해주면서 그게 성경적인 근거가 있어요. 형제 자매님들이 잘못 오해하고 있고 사실 많은 사역자들도 잘못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13장입니다. 자,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데 3절 말씀부터 봅시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들어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들어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들어는 가시 떨기 위해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을 놓고 사람들이 이 말씀을 오해하고 잘못 받아들이고 있는 게 뭐냐면 길가에나 가시밭에나 돌짝밭에는 씨를 뿌려도 소용이 없다. 타지고 말라버리니까 그래서 옥토에 씨를 뿌려야 된다고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 이 사람 아직 복음 들을 마음의 상태가 아닌데 복음 전해봐야 능력이 안 되니까 마음밭을 갈아서 옥토로 만들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지금 이 말씀 그대로를 보면 성경은 길가에도 씨를 뿌리고 돌짝밭에도 씨를 뿌리고 가시밭에도 씨를 뿌리고 옥토에도 씨를 뿌리고 네 가지 밭에 다 씨를 뿌렸죠. 예.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복음 전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이 복음의 씨를, 생명의 씨를 뿌려야 되겠습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다. 그렇죠? 이 사람이, 그럼 하나님 안 믿는다, 안 믿는 사람한테는요? 예? 복음 전해야 돼요? 안 전해야 돼요? 전해야 돼요. 그 제가 박 목사님은 실제 이 네 가지 밭에 있는 사람이 다 씨를 뿌려요. 다 복음을 전해줘요. 그 예를 들어 제가 설명을 해줬습니다. 때로 박 목사님께서 지역의 신문사나 방송사 인터뷰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인터뷰를 하면은 기자들이 오는데 목사님은 인터뷰를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기자들에게 복음 전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기자가 무슨 질문을 하든지 목사님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실 때가 많아요. 그래서 기자가 한참 듣다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답이 아니거든요. 아니 그래서 목사님 그 뭐 이런 건 어떻게 됐다니 아 예 그래서요 하면서 또 목사님은 복음 전하셔요 보면은. 자 근데 기자님 이제 처음 만나서 기자님 교회 다녀보셨습니까? 하면은 아 저는 교회는 한 번도 안 다녀봤습니다. 그게 하나님도 이제 교회도 안 다녀봤고 하나님도 안 믿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런 사람한테 목사님이 복음 전할까 안 전할까요? 복음 전하신다니까요. 그 어떻게 복음 전할? 제가 옆에서 이제 유심히 보거든요. 아 이 사람 하나님도 안 믿는다. 교회도 안 다녀봤다. 근데 어떻게 복음 전하시냐면은 이제 기자님 기자니까 잘 아시겠지만 한간에 저에 대해서 이제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비난하냐면은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이 죄를 다 씻었으니까 우리는 의롭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분들은 죄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자님은 하나님 안 믿으니까 기자님처럼 하나님 안 믿은 사람은 죄가 있다고 하면은 맞지만은 아니 하나님 믿는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 십자의 죄를 다 씻어서 의롭다고 믿어야 안 됩니까? 그렇죠. 근데 기자님 주변의 사람 한번 만나보십시오.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죄인이라고 합니다. 진짜입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음 한 6개월쯤 지나서 다시 이제 그 기자가 또 한번 인터뷰할 때 아니 목사님 진짜 죄가 있다고 하던데요 하면 그렇지요 하면서 하나님도 안 믿어진다는 사람한테 그렇게 보더라도 목사님 복음을 전하셔요. 자, 이 성경에서 네 가지 밭에다가 다 씨를 뿌립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여러분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다 복음을 전하십시오. 자, 그래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까 이제 6월달, 7월달 성경 공부는 계속 이어집니다. 이제 성경 공부가 이제 6월달 되니까 한 1800군데, 7월달 되니까 또 수양을 앞두고 하면서 한 2000군데 성경구가 늘어납니다. 예, 그래서 이 복음 전하는데 마음을 쏟으니까 이제는 7월 말까지 한 33% 복음을 전한 거예요. 초기에 4월달까지 몇 퍼센트 복음 전했다고요? 5% 복음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제 자매님들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부분에 또 복음을 전해서 그 맛을 아직 못 본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간증하냐면 전 교회 구원받은 지 20년 됐는데 제가 전도해서 교회에 연결된 사람도 있고 신앙하는 사람도 있는데 내가 직접 복음을 전해서 교회에 연결되고 세워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인 거예요. 여러분들 전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 교회 한번 와봐라, 집회 한번 와봐라, 우리 행사에 한번 와봐라. 그렇게 전도하죠. 교회 한번 가자. 그러면 그러는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복음 전할 기회를 놓쳐버리냐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했을 때, 성경 공부를 하고 복음을 전했을 때, 여러분 2천 명이나 되는 사람에게 성경 공부를 하고 그 중에 33% 복음을 전했으면 몇 명한테 복음을 전한지 압니까? 약 700명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면 예전 같으면 그냥 전도하고 이 사람 마음 얻어서 교회 데려와야 되겠다, 집회 참석하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는 동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형제님 주변에 스쳐 지나가는데 복음 안 전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자, 물론 복음을 전했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다 교회에 연결되는 건 아니었지만은, 여러분 거기에 비해서 복음 안 전하고 살 때에 비해서 복음을 이렇게 전하고 나니까 구원받는 사람, 또 교회에 연결되는 사람, 그리고 수양에 초청되는 사람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죠? 그냥 내가 교회 와라 하는 것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그 다음 양육을 하고 이렇게 마음을 쏟으면서 굉장히 복음에 큰 진보가 오는데, 형제 자매님들 가운데 복음 전하는 맛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 복음 전하니까 너무 복되네, 너무 감사하네. 이제 복음 전하는 맛을 보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복음 전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고 이 맛을 보는 형제자매들이 자꾸 늘어나면 우리 교회가 굉장히 크게 성장하겠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복음 앞에 깨어있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야, 이 사람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지? 이렇게 복음 앞에 깨어있을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 전하는 부분에 깨어있지 못하고 잠을 자고 살아온 거예요. 근데 이런 수양회를 딱 참석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제 수양회에 이제 초청이 왔는데 아직 이 사람이 막 복음 들을 마음이 아니라, 그래서 사역자님이 교제하는데 그냥 마음 열도록 이렇게 교제를 해줬어. 근데 이제 뭐라고 이제 보고를 하냐면은, 그 사역자님이 누구라고는 안 밝힌데 이 자리도 앉아있는데 복음을 안 전해주더래.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뭐라고 배웠어요? 돌짝밭이라도 복음 전하고 가시밭이라도 복음 전하라 했는데, 아니 그 사역자님이 복음을 안 전해주더래. 그래서 우리 교회 집사님이 그분에게 다시 복음 전해주는 거예요. 자세히 풀어주는 거예요. 왜?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라 했으니까. 그러면 어느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예? 복음 안에 모든 게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고 이 복음의 맛을 보면 간증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너무 재밌어 하는데, 한 형제님이 복음 전하는 맛을 보면서 이제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레처 사람들이 오면, 납품하러 오면 또 붙들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현상이 생겨났대요. 무슨 현상이 생겨나냐면은, 그레처 사람 납품하러 올 때 자기 뭐 어디 없어 얼른 납품하고 가버렸대요. 도망간 거예요. 왜? 잡히면 또 앉아서 또 한참 복음 들어야 되니까. 자, 어쨌든 이렇게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고 이 마음을 갖고 일을 하면서, 사실 복음을 전했을 때 그냥 전도한 것하고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 그 복음 전한 사람들 가운데 수양회를 초청했을 때 몇 퍼센트 정도 수양회를 오냐면은, 복음 전한 사람 중에는 한 50% 이상이 수양회를 참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초청할 때하고 복음을 전해서 이 사람이 구원을 확신했다 했던 그렇게 초청을 할 때 굉장히 복음의 진보가 오는데, 사단이 우리를 속여놓은 거예요. 사단이 형제 자매님들에게 아직 이 사람은 복음 들을 상태가 안 돼서, 아직 마음 상태가 아직 안 돼, 복음 안 전하고 살아온 거예요. 그리고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내가 섣불리 복음을 전했다가 괜히 이 영혼 망치는 거 아니야? 그러고는 복음을 안 전하니까 복음 전하는데 발전이 안 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건 알겠죠? 그렇죠? 이 밭에 씨를 뿌릴 때 돌짝밭이든 길가든 어떤 땅이든지 씨를 뿌려야 되는데 그 이유가 어디냐면은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잘못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옥토인데 잘못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죠? 내가 아, 이 사람은 아직 복음 들을 때가 안 돼서라고 내가 보는 걸 판단을 가지고 보면 하나님은 이 사람을 옥토로 만들어 놨는데 나는 돌짝밭이라 생각하고 복음 전하러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잘못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게 성경에도 나와 있는데 사도행전 9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사도행전 9장 13절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적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장들에게 받았나이다 그늘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자, 그럼 여러분 아나니아가 보는 것은 잘못 보고 있죠. 아나니아는 이 사도 바울은 이때는 사울이죠. 사울은 완전히 이건 돌짝밭이 아니라 이건 씨알도 안 먹히는 길가다 길가. 근데 이미 옥토로 만들어놨죠. 잘못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여러분의 판단을 가지고 아, 이 사람은 아직 돌짝밭이야. 이 사람은 아직 가시밭이야. 아직 복음 전할 때가 안 돼서 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이 사람을 옥토로 만들어놨는데 내가 잘못 보고 복음 안 전하고 넘어가버리는 거예요. 그러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그 사람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믿음을 가지면 그 사람이 돌짝밭이라도 옥토로 바꿀 수 있습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 마음에 믿음을 가지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 이 사람은 아직 복음 들을 만한 때가 안 돼서 아직 강팍해고 뒤로 물러나버리기 때문에 믿음을 가져주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향하여서 믿음을 가져주면 그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을 옥토로 바꿉니다. 나만 장군을 예를 들어봅시다. 여러분 작은 계집아이의 마음에 이 계집아이의 마음에서 나만 장군을 딱 보면 나만 장군의 성격을 알까요 모를까요? 불같은 성격이에요. 요단강에 일곱 번 목욕하라니까는 막 그가 분한 마음으로 떠나가면서 다메섹강 아마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냐 하면서 막 분한 마음으로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작은 계집아이가 그걸 예상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이 불같은 성질에 막 분한 마음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걸 예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나 이 작은 계집아이 마음에 선지자 앞에 가면 제가 그 문둥병을 고친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은 돌짝밭 같은 마음이고 가시밭과 같은 마음이지만은 그를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옥토로 바꾼 거예요.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분한 마음으로 떠나오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역사해서 그 마음을 꺾고 요단강에 가서 일곱 번 목욕하고 병이 깨끗하게 낫고 구원을 받고 오죠. 예, 이게 믿음을 가져주면 돌짝밭도 옥토로 변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이 사람은 아직 돌짝밭이야. 이 사람은 아직 가시밭이야. 믿음을 안 가져주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아직 이래서 안 돼. 이 사람은 저래서 안 돼 하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그 사람을 향해 믿음을 안 가져주면 그 사람이 어떻게 옥토가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주변에서 믿음을 가져줌으로 말미암아 흉악히 귀신 들린 딸을 둔 또 병든 딸을 둔 아들을 둔 그 엄마의 마음에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마음에 믿음을 가질 때 그가 변화되어지고 온전케 되어지는 역사들이 있죠. 그죠? 수르보링의 족속 가나안 여인. 예수님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 마땅치 않다고 했는데 이 수르보링의 족속 가나안 여인에만 믿음을 가졌을 때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백부장이 하인을 위해 믿음을 가졌을 때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그 믿음이 딸을 낳게 하고 하인을 낳게 하고 아버지의 믿음이 아들을 낳게 하고 중풍병자를 메고 간 네 사람의 믿음이 이 중풍병자를 온전히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믿음을 가져주면 이 사람이 돌짝밭이라도 그 믿음이 옥토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복음을 굉장히 아껴놨죠. 그렇죠? 그걸 쓰면 달아 없어집니까? 예? 돈처럼 돈을 내가 돈이 있는데 백화점 가서 물건을 사려고 하면 이것도 사고 싶고 저것도 사고 싶은데 돈이 모자라니까 아껴 써야죠. 복음도 너무 많이 전해버리면 다 떨어지고 없으니까 아껴서 전했죠. 왜 복음 안 전하고 살았을까요? 여러분 복음은 아무리 퍼날라도 가루통에 가루가 넘쳐나듯이 계속해서 넘쳐나는 게 복음입니다. 아끼지 말고 복음 전하십시오. 아시겠어요? 네.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십시오. 내가 볼 때 돌짝밭처럼 보여도 내가 잘못 볼 수 있으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고 또 내가 믿음을 가져주면 이 사람 변한다. 그리고 실제 그 맛을 보면 아 정말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구나. 늘 아직 이 사람 마음이 강팍해 아직 복음 들을 상태가 안 돼. 복음 전하는 걸 주저하고 살았는데 복음 전하는 이 삶을 살면서 이 맛을 보면 이게 재밌고 이게 좋으면 때려 죽여도 교회 안 떠나요. 이 맛을 보면 그 여러분 신앙에 왜 자꾸 한계가 오고 힘들고 답답 어려우냐 사실은 기본에 충실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복음 전하는 그 기쁨을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 복음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고 야, 이 사람 이제 좀 이제 변화되고 있는데 좀 복음 더 전하면 되겠다. 야, 이런 사람 안 풀리는 사람도 어떻게 풀어갈까? 그러면서 여러분이 복음 전하면서 그 심령이 구원을 받고 교회 안에 세워지고 이런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면 여러분 삶의 모든 시험도 어려움도 다 이겨내고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사단이 복음 전하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막아놓은 거예요. 교묘하게 사단이 속여서 복음을 위해 살고 교회 봉사도 하고 교회 일에 함께도 하고 복음 일에 뛰어다니고 하는데 사단이 가장 중요한 직접적으로 복음 전하는 일에는 그리스도인들이 물러나서 삶을 살도록 만든 거예요. 그러고는 복음은 사역자들이 전하는 것으로 이렇게 밀어놓은 거예요. 자, 여러분 이번 주에 주님이 다 이루었다는 말씀을 하셨고 새로운 피조물이다. 우리를 온전케 해놨다. 우리 이미 신령한 사람이다. 그 말씀 기억하시죠?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부분에는 주님이 어떻게 해놨는지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 후서 3장 6절 말씀을 찾으십시오. 고린도후서 3장 6절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케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을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케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족합니까? 아니면은 새 언약의 일꾼으로 만족해 놨습니까? 에이, 나는 부족해. 나는 성경을 잘 몰라. 나는 말을 잘 못해. 나는 전도를 잘 못해. 그렇습니까? 아니요.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에 보면 이건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이 의문은 문서화된 법, 율법을 이야기하는데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뭐로 말미암았다고요? 오직 무엇으로요? 영으로. 자, 여러분은 영으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놨는 거예요. 행위로 여러분 지금 여러분 눈으로 볼 때 여러분 모습이 어떠 하든 지금 내게서 나타난 내 행위가 아니라 여러분은 이미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놨는데 나는 부족해, 나는 연약해 하고 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 안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만들어 놓았다고요? 어떻게 만들어 놨다고요? 복음을 전하는 이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할 정도로 완벽하게 해놨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제품을 사면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에어컨을 산다고 합시다. 그럼 에어컨을 사면은 삼성 걸 사든지 LG 걸 사든지 여러분 어디 걸 선호합니까? 예? 삼성 거 좋아요? LG 거 좋아요? 또 이래 물으면 또 위니아 거요?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 자, 삼성이든 LG든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만드는, 한국에서 만들어진 전자제품이라면은 여러분 만족해요? 안 해요? 만족하죠? 왜? 여러분 한국에서 만드는 가전제품이 세계 최고 제품인 거 알아요? 예. 옛날에는 미제 냉장고 하면 막 최고라 그러는데 요즘 미제 냉장고 쓰는 사람 없어요. 제가 유럽에 가서 선교사님들이 한국제 냉장고를 안 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한국 사람이 한국제를 써야지 왜 외국 걸 쓰냐고. 그러니까 저보고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한국제 제일 비싸가지고 해외에서 못 씁니다 하더라고요. 이야, 그리고 한국 사람은 부자구나. 유럽에서는 한국제 가전제품, 한국제 냉장고 비싸서 못 쓴대요. 여러분 어디 거 씁니까? 한국제 쓰고 계십니까? 여러분 부자들이에요, 보면은. 자, 우리가 아 이거 삼성에서 만들었다, LG에서 만들었다 하면은 우리는 그 제품을 소비자가, 고객이 만족할 정도로 잘 만들어놨다는 걸 믿죠? 그러면 여러분은 부족한 사람이 아니에요. 자, 이 성경의 영으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놨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복음을 안 전해보고 복음 전한 삶을 안 살아봤기 때문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할 준비를 다 해놨는데 나는 복음을 못 전해. 아니 내가 복음 섣불리 복음 전하느니 사역자님 복음 전하게 하지. 그러고는 사람들 교회 가자, 집회 가자, 수양회 가자 하지. 거기에 뭐 있는지 맛을 안 보여줘. 여러분들 마트에 가보셨습니까? 마트에 시식 코너 있어요? 아, 여러분 동네도 있습니까? 예. 그 시식 코너 왜 합니까? 이걸 사세요 해가지고 이거 맛있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이 맛을 보고 이거 괜찮네 해서 사잖아요. 그죠? 근데 얌체같이 또 시식 코너만 돌면서 또 배 채우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시식 코너는 남자들한테 꼭 먹여야 돼. 남자들은 먹여놓으면 미안해가지고 안 살 수 없어. 그렇죠? 이걸 먹고는 어떻게 그냥 가냐는 거지. 여자들은 뭐 어때? 먹으라고 준 건데. 그러고는 먹고만 다니는데. 자, 그래서 맛을 보면 야, 이게 맛있구나 하고 사 먹는 것처럼 여러분이 복음을 가지고 그 맛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맛은 안 보여주고 우리 교회에 귀한 게 있다, 우리 성교에 귀한 복음이 있다, 참된 진리가 있다 맨날 선전만 했지 맛을 안 보여줬어. 이제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 사람이 구원을 받든 안 받든 우리에게 있는 이 귀한 복음이 있다는 맛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또 복음을 전해놓으면 좋은 점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해놓으면 우리에 대해서 비난하는 사람들을 이걸 구분을 할 수 있도록, 극복할 수 있도록 해요. 복음을 전해놓고 비교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날마다 죄를 죄인이라고 하는데 이게 진리다. 이게 달라서 우리를 비난하는 거다. 이 복음을 몰라서 그런다. 물어봐라 이 복음 아는가. 어떻게 죄가 사해지는지 물어보고 구약이 어떻게 죄를 씻고 우리 죄가 언제 어떻게 넘어가는지 물어봐라 아느냐. 그러면 이 사람 마음에 이게 구분이 가요. 그 우리를 비난하고 대적하는 그 영혼을 사냥하는 그 사단의 괴계를 이겨낼 수 있는 게 복음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진리다, 참된 진리다고 그렇게 말하지 말고 복음을 전해줘야 이게 구분이 가는 거예요. 이걸 굿뉴스코 학생들에게 적용을 해봤을 때 우리가 굿뉴스코 학생들을 모집해서 이제 해외 봉사 갈 수 있도록 만드는데 처음 연결돼서 우리 프로그램 따라오다가 인터넷이나 주변에 비난하는 소리를 듣고는 끝까지 단기 선교로 못 가고 해외 봉사 안 가고 그냥 중간에 주저앉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게 간사들이 홍보만 해서 그런 거예요. 군수코에 대해서 막 프로 홍보만 했지 복음을 안 전해줬기 때문에 우리를 비난하는 소리를 들으면 그걸 극복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해주니까 생존율이 높아지는 거예요. 아, 이래서 이걸 비난하구나. 이걸 몰라서 이들이 이렇게 비난하는구나 하고 분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디모데전서 1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1장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여러분이 이 말씀 앞에서 보면 첫 번째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했죠. 나를 이미 능하게 했죠. 그 다음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충성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직분을 맡기는 것이 아니고 나는 충성될 게 하나도 없는데 그런 삶이 없는데도 하나님은 충성되이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리고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겼다. 새 언약의 일꾼으로 복음 전하는 일꾼으로 직분을 주신 거예요.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고 내 행위가 온전해서가 아니고 나와 상관없이 나를 충성되이 여겼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해놓으셨는데 아, 시간이 없어서 큰일 났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돌아가서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히브리서 12장으로 와서 이러므로 우리에게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자, 여러분 여기 보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했습니다. 그러면 모든 무거운 것과 해가지고 난 하주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일해서 난 하주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스마트폰에는 안 나와요. 종이 성경을 봐야 나와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예. 그래서 종이 성경을 들고 다녀야 돼요. 자, 모든 무거운 것을 성경에 난 하주에 그리끼는 여러분이 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 마음에 그리끼고 얽매기 쉬운 죄가 있죠? 사소한 부분은 그냥 모든 죄를 예수님 다 씻었으니까 내가 의롭다고 넘어가는데 살다 보면 마음에 끌끼는 죄가 있죠. 뭔 죄가 있던가요? 그럴 줄 알았어요. 아무도 대답하는 입이 조용해지더라고요. 있지요 하여간. 그죠? 말 못하지만 끌끼는 죄가 있죠. 어떻게 하라고요? 그거는 용서를 빌으라고요? 벗어버리라고 했죠. 예, 왜요? 자, 벗어버리게 하는 목적이 뭐냐면은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달려가게 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는 삶을 달려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벗어버리고 예수를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삶을 살도록 해놓은 거예요.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말고 네 자신에게도 얽매이지 말고 넌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너 이미 온전케 해놨고 너를 이미 거룩하게 해놨고 너를 이미 신령하게 해놨기 때문에 그 어떤 것에도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아 그럼 이제 뭐 내 마음대로 그냥 살아도 된단 말입니다. 아니요. 이 달려갈 길을 달려가기 위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으라면서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복음 전하는 삶을 살 때 신명기에 어미새가 새끼를 품고 알을 품고 있을 때 반드시 놓아주라고 했는데 재앙이 피하여 지나간다는 거예요. 재앙에 걸려들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고 알을 품는다는 복음을 전하고 새끼를 품고 있다는 것은 양육을 하고 있다는 건데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양육을 하며 이 삶을 살 때 여러분 인생의 모든 재앙이 피하여 지나갈 것입니다. 아멘. 예, 여러분 그 어떤 것에도 매이지 말고 이미 온전케 됐고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믿음으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놨다는 믿음으로 복음 전하면서 하나님 여러분 삶 속에 마음껏 일하시는 그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